네, 최근 북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면서 남북 간의 경협이 될 만한 다양한 분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확대되면 북한이 주요 자동차 시장으로도 떠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오늘은 북한의 자동차 산업 얘기 좀 나눠보려고요. 오토타임즈 권영주 자동차 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는 우리나라는 이제 뭐 국민들 숫자만큼은 없어도
네.
세 사람에 한 대꼴 정도는 있죠, 지금?
그렇죠. 2.3명당 한 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는 자동차 몇 대 있다고 나옵니까?
기록이 별로 없어서
예.
우리가 기준할 수 있는 게 통일부가 작성한 2015년 통계 기준이 있는데 북한에 27만 8,400대가 등록돼 있다. 뭐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때에 우리나라는 2,098만 대가 등록돼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제 북한의 인민보안성 내부 자료가 있는데 2016년 기준 89만 대가 등록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민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외에 군대가 보유한 자동차도 포함이 돼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런 얘기고요. 어쨌든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한 2, 30만 대 증가했는데 어쨌든 다 포함해도
네.
100만 대가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정말 그 정도만 있다면 우리나라의 한 20분의 1 정도?
뭐. 그렇죠. 우리가 뭐 2천만 대가 넘으니까요.
네, 그 정도 네. 있는 건데 실제로는 가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긴 하고
네.
꽤 뭐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보면 북한에서 돌아다니는 차들은 그럼 어떻게 개인들 소유입니까? 아니면 대부분 관용차일까요?
개인들 소유도 있고 관용차도 있을 텐데
예.
관용차가 상당 부분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자체가 생산을 하는 차종이 있긴 있습니다. 승용차는 이제 승리라는 차가 있고
차 이름이 승리예요?
차 이름이 승리입니다.
빅토리?
그렇죠.
예.
그다음에 SUV는 갱생입니다.
SUV도 네. 만들고?
네, 이건 많은데
예.
이건 사실 이제 북한에 있는 평화자동차가 생산을 했는데 이 평화자동차는 잘 아실 거예요. 그 남한 기업이 북한에 들어가서 최초로 남북 합작 기업을 만들었던 회사가 바로 평화자동차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철수를 했지만
네.
그 평화자동차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예.
그 회사가 자동차를 이태리 자동차를 조립해서 생산을 하다가 그것마저도 어려워져서
예.
지금은 그냥 유통회사로 바뀌어 있죠.
그럼 수입차 사다가 파는 회사로?
그렇죠. 주로 중국에서
예.
중국차를 사다가 이제 북한 내부에서 판매를 하는 유통회사로 이제 지금 전환이 돼 있고요.
아직은 그럼 자동차를 만들 기술이나 기업은 북한에는 없다는 뜻이네요.
없죠. 있기는 한데 대부분 조립 생산이고
예.
그리고 이제 부품 산업 자체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 대부분 이제 중국이나 또는 러시아제를 수입해서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차의 이름이 승리, 갱생 이런 차들이
네.
그 북한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제 자동차를 사다가
네.
그러니까 부품만 사다가 재조립하고 껍질은 좀 다르게 만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국내 완성차 회사가 다섯 곳이 있잖아요.
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뭐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북한에도 다섯 곳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평화자동차,
예.
그다음에 승리자동차가 있고요.
예.
평양자동차가 있습니다. 청진의 상용차가 하나 있고 기관차를 만드는 김정태 기관차 등이 있다고 이렇게 코트라 광저우 무역관 보고서에
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평화자동차와 승리자동차가 이제 북한의 가장 큰 두 개의 자동차 제조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역할에 치중하고요. 거의 뭐 북한에서 자동차 지금 생산은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껏해야 이른바 그 군용자동차 조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대부분 러시아에서 부품 수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만들어도 시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예.
이게 만들어도 팔 곳이 없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민간 기업이라고 하는 게 잘 존재 안 하는 게
그렇죠.
사회주의 체제니까요.
네. 사실 이 승리자동차가 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1950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예.
그 1950년에 덕천자동차라고 있었습니다. 북한에.
예.
이 덕천자동차가 이 승리자동차의 기원인데 이 회사는 뭐였냐면 북한의 최초의 자동차 회사입니다.
덕천자동차가
예. 예. 이게 이제 당시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가져와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군수용으로도 쓰고 민간으로 쓰다가 현재는 이제 주로 그 지프형 차, 그다음에 이제 소형, 중형, 대형 화물차, 뭐 이런 각종 건설용 차 이런 것도 만들어내는데 어쨌든 그 대부분 부품을 거의 조립된 상태에서 가져와서 만들어서
네.
주로 이제 북한의 군사용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중국이 아닌 그 북한이 초창기에 군수용을 대부분 러시아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네. 지금도 북한의 주력 군용차들은 다 이제 러시아 제품과 일맥상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북한에서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차들은 주로 그럼 수입차들이에요? 중국산?
예전에는 러시아산이 많았죠. 네. 그리고 일본산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국산으로 많이 바뀌는 중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일본이 북한의 수출을 금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자동차를 생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필요는 했으니 예. 이제 점점 중국산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네. 지금 이제 주력차 중이 거의 중국산 수입차가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 중국차 하면 브랜드 어떤 게 좀 돌아다녀요?
뭐 BYD도 있고요.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전기차 회사. 예. 그다음에 이제 제일기차라고 하는 이제 FAW, First Automotive 이치 자동차라고 있고. 뭐 둥펑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아 자동차의 중국 합작사로 잘 알려져 있는 회사고요. 네. 그다음에 뭐 창안 자동차도 있고. 그다음에 만리장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성 자동차라고 하는
그런 차들을 그러면 중국 브랜드를 그대로 갖고 옵니까? 아니면 거기에 우리도 예전에 일본 차 거의 그대로 수입하면서 네. 국내 브랜드 붙였잖아요.
네. 그렇죠.
마치 일본 차 아닌 것처럼.
네네.
네. 이것 북한에서도 네. 그럼 중국차 수입해 와서 승리, 평화 이런 브랜드를 붙여서 판다는 건가요?
유통하는 회사가 예. 로컬 브랜드를 붙이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평화자동차가 수입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중국에서 수입해 와서 평화자동차에 뭐뭐뭐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서 로컬 브랜딩을 하는 거죠.
예. 우리는 요즘엔 그냥 수입을 해오면 뭐 닛산, 포드 그대로 파는데 네. 예전만 해도 우리도 일본 차 거의 그대로 가져다가 살짝 조립만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라도
예를 들면 그런 거 많았죠. 예. 기아 자동차의 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네. 그 마스다의 차종을 그냥 이름만 바꿔서 갖고 네. 들어와가지고 팔았던 거고요. 예. 뭐 그런 거 많았죠.
요즘에는 그냥 우리 차는 우리 차, 수입차는 수입차 같이 이제 굳이 수입해다 이름 바꾸는 일은 우리는 안 하는데 네. 아직은 북한은 그렇게 이름 바꿔서 판다는 뜻인가 봐요.
그렇지.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가 독자적으로 네. 뭔가 이렇게 브랜딩을 한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자동차도 또는 해외 자동차도 중국에 들어가면 네. 차명이 달라지잖아요.
중국도 이름
중국형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북한으로 네. 들어올 때는 북한식으로 이름이 좀 바뀌는 거죠.
굳이 이름 바꿔서 갈 거면 국내 차,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차가 만든 네. 뭐 우리나라 국산차도 중국 거쳐서 들어가든 북한으로 좀 들어가도 네.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차는 아직 못 갔나 봐요?
못 가죠.
왜요?
이게 자동차는 이제 군수물자여가지고 북한으로는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쟁 나면 그거 무기로 쓸까 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다가 차를 수출하는 게 원천적으로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동안 이제 북한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대부분 중국을 통한 우회 경로, 쌍용자동차 체험맨이 중국에서 판매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아, 북한에서.
아, 그러니까 중국을 일단 팔고. 네.
그러니까 예. 우회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 가능했으나 그 왜냐하면 수출국이 중국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수출국이 대한민국에서는
못 간다.
북한으로 직접 가지.
아, 그것까지 기대 안 하더라도.
예,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만약에 이제 직접 수출 길이 열리면, 어쨌든 북한에도 소득이 앞으로 크게 가파르게 증가할 여력이 생기니, 네. 충분히 도로 정비하면서 자동차는 얼마든지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180만 대의 내수 시장이 적어도 한 300만 대까지만 갖춰도, 네. 이제 수출보다는 이제 내수 쪽에 집중하면 아이고.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도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거죠.
시간은 한참 걸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겠지요.
네.
예. 얼마쯤 팔립니까? 북한에다 그럼 자동차 팔려면 네. 대당 얼마쯤 받으면 그쪽에서도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사지 이 정도 가격대요?
지금 판매되는 네. 차가 그 평화자동차가 판매하는 그 휘파람이라는 차가 있는데요.
예.
그게 엑센트 크기입니다. 소형차입니다. 이게 저기 북한에서 13,000에서 15,000달러 정도에 팔려요.
우리나라 돈 한 1,600만 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북한의 소득 수준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파는 가격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하기야 뭐 같은 차니까 다 비슷하게 받아야죠, 네. 사실은.
이제 이 차가 너무 비싸서 그리고 네. 또 이제 그 모든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수익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중국차로 이제 모델을 바꿔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저렴할수록 북한도 이제 소비가 일어나니까 소비량은 많지 않아도 어쨌든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보면 가격을 낮추는 건 네.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북한에서 판매되는 수입되거나 만들어지거나 판매되는 모든 차는 지금 중국에 기반한 자동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 그에서는 SUV라고 불리는데 보통
네.
요즘 유행하는 차들 네. 뭐 승합차, 뭐 승용차 이렇게 부를 텐데 중국에서 북한에서도 비슷하게 불러요?
영어를 거의 안 쓰잖아요.
예, 참 네. SUV는 아니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반짐 승합차.
아,
짐을 절반 실는 승합차 이렇게 짐, 얘기를 하는
짐
거죠?
많이 쓰는 건 짐 승합차.
그렇죠.
SUV는 반짐 승합차.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가 이제 또 이름이 있죠. 차명이 다 있으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뻐꾹이라든가 삼천리라든가 이게 자동차 이름입니다.
그래요?
네. 아... 휘파람, 뻐꾹이, 삼천리, 뭐 갱생, 승리. 그러니까 대부분 이 자동차도 북한에서는 그동안 어떤 그 북한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는
예.
그 선전용으로 많이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이름들이 익숙하게 남아 있는 거죠.
우리도 70년대 자동차 이름 뭐 새나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요.
네. 네. 비슷한 거죠.
아유, 저 열차도 네. 새마을 있었잖아요. 무궁화.
그렇죠. 무궁화 뭐 네. 이런.
그런 것처럼 이제 북한도 북한식으로
예.
차명을 쓰는 거죠. 우리한테는 좀 저게 차명이 될까라고 낯설지만
네.
북한에서는 상당히 익숙한 차명.
뭐 그거야 뭐 문화나 스타일일 수 있으니까. 네. 예. 어떻게 요즘엔 주식 시장에서는 통일되면 뭐 혹은 남북 경협이 좀 더 늘어나면
네.
이 회사 제품 많이 팔릴 거다라고 해서 뭐 속옷 만드는 회사, 시멘트, 건설, 도로 뭐 이런 회사들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네.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좀 기다려야 되겠죠? 거기 소득 늘어날 거 생각하면 좀 한참 걸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자동차 쪽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종 중에
네.
이런 차들은 북한에 가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이는 차들이 경차하고 경상용차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되는 가격이
네.
뭐 600만 원, 700만 원
예.
이 정도 차들은 앞으로 시장에
경상용 차면 뭐 다마스,
그렇죠.
라보 이런 브랜드들
예. 예. 이런 차들이 이제 북한에 들어가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 중국차와 경쟁을 해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와서
예.
국내에서는 별로 주목받지 않는데 갑자기 요즘 남북 경협 얘기 나오면서 그런 그 경상용차가
네.
새삼 주목을 받고 있어요.
실용적이니까
그렇죠.
그 가격대면 어디 중국산 자동차보다도 싸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비슷해요?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넘어갈 때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중국에서 들어오는 차보다는 경쟁력이 충분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국내에서 자동차 공장, 조립 공장 하다가 외국으로 많이 나가는 이유가
네.
혹시 인건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나라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만들어야만 그 나라에서 관세 없이 팔릴 수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즉 인건비 때문이라면 혹시 북한에서 자동차 공장 만들 수도 있나 싶어서요. 네,
그런 생각 지금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자동차 업계에서 어차피 남쪽에서 생산하는 것과 북쪽에서 생산하는 시스템이 동일하다면 북한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또는 북한의 자동차 공장 하나 인수를 해서 거기서 생산해서 인근 옆에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었고요.
네.
사실 해외로 나가는 것 중에 미국이나 유럽에 나가는 거는 뭐 관세라든가 이런 문제보다는 현지의 시장이 더 커져 있으니
네.
현지에서 만들어서 현지에서 바로 판매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진출한 경우가 더 많은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유럽이나 미국에 공장 세우는 게
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면 운송비 더 드는 것 때문에 그럼 그쪽으로 간다는 건가요?
그 현지의 공장에서 만들어서 생산을 하게 되면
예.
그 현지 소비자 요구를 빨리 반영해서 제품 개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비용도
네.
있겠지만
예.
사실 그 문제보다는 지금 자동차 업계의 트렌드가 시장이 있는 곳에 공장을 짓고 시장이 있는 곳에서 주력으로 판다라는 그런 전략들이 실행이 되고 있는 게 왜냐하면 물류비가
예.
좀 들긴 하지만 그 물류비가 자꾸 또 줄어들고 있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배로 많이 실어 나르면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자동차 조립공장 같은 경우는 부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 부품에 조달하는 비용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 현대차가 체코에 공장이 있는데 한국에서 부품을 100% 가져간다면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통 동반 진출 같은 걸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품 회사들도 미국도 가고
그렇죠.
유럽도 가고 멕시코도 그래서, 가는데.
네.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현지에서 또 조달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생산해가지고 판매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소비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요구를 빨리 반영을 해서 시장 대응력이 빨라지니 이제 그렇게 하는 측면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오토타임즈의 자동차 전문기자 권용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